제9부 혼의 분석 세 번째 의지. 3장 믿는 이의 잘못된 이해.
우리는 이렇게 악령들에 의해 속임을 당한 믿는 이들이 아주 더럽고 비천하며 큰 죄를 진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요 일반 믿는 이들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해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피동적인데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지 않은 사람은 피동적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행함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생명의 사상과 이성을 따르고 자기 뜻을 따르는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피동적인데 떨어지지 않고 귀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일들에서 악령들에게 주의를 내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서는 악령들에게 피동적인 주의를 내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되게 헌신한 사람만이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동적이기 쉽고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사람의 의지만이 가장 쉽게 피동적인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순종하기 원하고 피동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매우 순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충성스럽게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악령들에 의해 속임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마땅히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악령들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악령들의 일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믿는 이가 원해서 했든 무심코 했든 자기 자신을 악령들의 손에 맡겼다면 하나님은 악령들이 믿는 이를 다스리는 권리를 저지하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기만 하면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기만당하는 사람은 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수함은 기만당하지 않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지식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성경의 가르침을 돌보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동기만 순수하면 기만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반드시 기만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만당하여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믿는 이들은 그들 자신이 주님께 속하기 때문에 결코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렸고 적지 않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자신을 이렇게 보는 그 자체가 이미 기만당한 것임을 모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기만을 당하여 결국 귀신 들리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합니다. 귀신 들리는 것의 문제는 생명이나 동기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습니다. 믿는 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할 때 너무 많은 이상적인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그가 필요한 진리를 지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혹은 믿는 이 자신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믿는 이가 그에게 부족한 빛을 주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이가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신을 위안하는 것은 악령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거나 그들이 계속 일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귀신 들리게 되는 이유가 피동적인 것에 있고 피동적이게 되는 원인은 무지함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무지하지 않다면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피동은 잘못된 순종이요 잘못된 헌신일 뿐입니다. 또한 지나친 순종 혹은 지나친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들에게 악령들은 사람이 피동적이 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일할 수 있다는 지식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피동적인데 떨어져 악령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믿느니가 하나님은 사람이 기계가 되기를 원치 않고 사람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을 피동적인 데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의 믿는 이들은 대부분 무지함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떨어집니다. 믿는 이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사탄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이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과 사탄의 일하는 조건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믿는 이들을 공격하는 수단은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그것을 대치해야 합니다. 사탄은 믿는 이를 흑암에 떨어뜨려 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악령들과 성령의 모든 일하시는 원칙은 다르지만 매번 그들이 일할 때마다 항상 자기의 원칙대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령들이 모습을 아주 잘 바꾸지만 그들이 한 일을 합해보면 외관성으로 다른 것 같으나 그 안의 원칙은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의 차이를 분별한 후에 과거 우리의 체험이 어떤 원칙에서 왔는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무엇이 성령이고 무엇이 악령들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어떤 원칙을 따라 행해지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과 일치하는 영에 의해 행해집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이 귀신 들리는 위치에 떨어지는 원인은 무지함 때문이므로 이제 우리는 믿는 이들이 평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믿는 이의 피동적임 중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진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믿는 이들은 가장 높은 영적 생명이 바로 내가 아니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더 이상 자기의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신을 통제할 것도 없으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하여도 더 이상 느낌을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의 인격을 소멸시키고 인생의 모든 욕망과 취미와 애호까지도 전부 말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들은 죽은 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체가 이미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의 명령은 그들에게 자신을 마모시키고 자멸하며 자살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자기의 필요와 상태와 감정과 애호와 환경 그리고 자기의 상태와 안식과 고통 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운행하시고 일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하여 죽는 것을 더 이상 자각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자각을 죽음에 넘기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낄 정도로 죽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번 자의식을 느낄 적마다 자신을 전적으로 죽음에 넘깁니다. 자기에게 욕망과 결핍과 피로가 있고 취미와 어떤 감정을 느낄 적마다 전일하게 그것들을 처리하여 죽음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라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살아있지 않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죽음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은 더 이상 어떤 사상과 느낌을 갖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격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생각해 주시고 느껴 주심으로 나는 피동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내 몸에서 생각하고 느끼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바울이 한 다른 말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두 번째 언급한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십자가가 우리의 나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나중에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나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 혼생명을 죽음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즉, 가장 선하고 의로우며 가장 깨끗한 것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많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그 마음을 거절하고 그분에 의해 살고 온 존재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각종 기능을 소멸하여 온 존재가 피동적인 데 떨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러한 생활은 믿는 이가 하루하루 전이라고도 활발하게 믿음으로써 의지를 사용하여 자기 육체의 생명을 거절하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날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 불못의 죽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듯 오늘날 영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이 존재하고 사람의 대표인 의지도 존재해야 합니다. 오직 사람이 살아내는 천연적인 생명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는 이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자기 의지를 피동적인 데 떨어지게 한 후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한 상태가 그분이 일하시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악령들은 일한 상태가 그들이 일하는 조건과 상합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믿는 이들 위해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이렇게 죽음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죽음을 실행한 결과는 다름 아닌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장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믿는 이가 갈라디아서 2장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귀신 들리고 많은 기이한 체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믿는 이가 이렇게 죽은 후의 악령들은 그가 어떤 감각도 갖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도 자신을 위해 무엇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때 사람들은 그를 감각기관이 없는 것 같이 철과 돌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는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분별하며 살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태도와 용모와 행동이 어떤지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의지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고 일을 행합니다. 그는 자기의 말과 사상과 느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의 의지는 이렇게 하도록 결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말들과 사상과 느낌들이 그를 통로로 삼아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과 행위가 다 기계적이고 그 자신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는 다만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명령과 압력에 의해 행했을 따름입니다. 비록 그에게 자각이 없지만 누가 자기에게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을 때 그는 가장 잘 오해하고 가장 괴로워할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아무런 감각도 없이 나날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느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없음이 악령들이 그를 차지하게 하는 조건이자 결과일 줄이야. 그러나 믿는 이 자신은 여전히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악령들이 아무 저지 없이 그에게 달라붙어 방해하며 공격하고 감동을 주고 제의하고 생각하며 부축하고 재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자아를 죽임은 자아의 생명과 능력과 의견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의 자아의 활동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지 결코 자아의 인격에 대해 죽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말살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없다는 뜻은 자아의 활동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의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자신들의 인격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하고 스스로 상상하고 느끼며 의견을 갖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온종일 꿈속에서 행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는 귀신 들리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참되게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진실로 그가 자아가 없는 사람이며 그의 영적인 체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닌 악령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가장 잘못 이해되기 쉬운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믿는 이는 소원을 두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행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과 행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 소원하고 그를 대신하여 행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고 행할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최고의 믿는 이이기 때문에 그가 소원을 두거나 행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각이 없는 기계가 될 뿐 자기들은 소원과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절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소원을 두고 기꺼이 행하기를 원하는 단계까지만 일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도달하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기 원하는 단계까지만 일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사람 자신의 일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아주 조심스럽게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격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분은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은 여전히 복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르침은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부축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결정하고 자기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 소원을 두지 않으시고 또한 그분은 사람이 단독적으로 소원을 두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소원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대신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여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운행하심으로 자신은 움직일 필요조차도 없고 다만 피동적으로 밖에서의 행함이든 안에서의 행함이든 그분이 운행하시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소원을 둘 필요가 없고 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의지가 자기 몸을 사용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그는 무엇을 결정하거나 택하기를 원치 않고 무엇을 대적하기도 원치 않고 다만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외부에서 어떤 의지가 그를 대신해 결정해주면 그는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는 어떤 것도 다 소모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낳은 결과는 다음 몇 가지입니다. 믿는 이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가 활발하게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의지를 쓰시지 않고 그를 대신해 뜻을 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악령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이 피동적인 의지를 붙잡고 믿는 이의 행동을 대신합니다. 그들은 믿는 이들을 위축되게 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거나 귀신의 불이 충만하여 열을 내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뜻을 정해준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것이 흑암의 권세의 다스림이 될 줄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장하고 소원을 정하는 것과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사이에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일을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밝아질 때 그 일이 우리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의지로서 활발하게 하나님과 동역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행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극도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임할 때 자기의 모든 활동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열광하겠지만 그러나 얼마 후 좀 전에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 조금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열광하는 그 일들이 모두 귀신이 그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를 대신해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는 이가 속임을 당하고 있을 때는 현재 자기의 모든 일들이 스스로 행한 것이고 말들도 스스로 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들도 다 자기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빛춤을 받아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할 의향이 있거나 그렇게 말할 의향이 있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그것들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의 몸에 붙어있는 이가 행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과 언약한 것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으로 대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태도는 나의 의지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둘 때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이렇습니다. 즉 과거에는 우리 자신의 의지의 생명을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죽음에 넘기고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나의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천연적인 생명은 죽었지만 의지의 기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그 의지의 기능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은 그 의지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 믿는 이가 성령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피동적이 되고 귀신 들리는 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일들을 보기로 합시다. 1. 성령을 기다림. 오늘날 교회는 체험적으로 성령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한 믿는 이들은 각 지방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은 바로 마땅히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께서 당신 위에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며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면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철야 기도하거나 장기 금식을 하여 개인적인 오순절을 얻도록 기다립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설교를 마치자마자 성령을 기다리는 모임으로 바꿔버립니다. 무릇 성령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체험과 그들을 위해 초자연적인 영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그들에게 이상하고 놀라운 느낌을 갖게 하고 이상과 이상한 빛을 보며 어떤 소리를 듣고 방언을 하며 진동과 다른 현상을 감지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욱 보배롭게 보이고 뚜렷한 많은 죄들이 제거되고 더욱 기뻐하며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와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대한 요점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사실이나 오순절 이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얻도록 기다리라고 명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기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받으라를 사용합니다. 또한 당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다린 후에 성령은 그들이 피동적으로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심합의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피동적으로 철야를 하며 기다리는 것은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오순절로 믿는 이가 성령 충만을 얻는 부분을 읽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얻었으며 사도들의 때와 같이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은 선물이므로 성령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령은 오순절 때에 강림하셨습니다. 신약 정권에서 직접적으로 성령에게 부르짖고 간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이들을 위하여 침례를 주도록 직접적으로 성령의 강림을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에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성령은 오직 새 사람, 즉 속사람 위에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신체에 강림하게 하고 감각에서 느끼려고 미리 작정하고서 신체에 어떤 느낌이 있어야만 그것을 성령의 강림으로 여기는 것은 기만당하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을 기다리는 이러한 행위는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상태가 완전히 피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대부분 깊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육신의 피곤과 오랜 금식과 오랜 기다림은 믿는 이의 생각을 자연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몸에 영이 강림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지를 가장 쉽게 완전한 피동에 떨어지게 합니다. 결국 믿는 이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 분별과 선택이 없이 다만 피동적으로 영이 강림하사 자기 몸을 땅에 엎어지게 하고 자기 입과 혀를 사용하며 자기에게 놀라운 느낌을 주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악한 영이 오도록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믿는 이가 초자연적인 체험을 많이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는 사람이 이렇게 피동적일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성령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반면에 악령들은 기회를 틈타서 대대적인 활동을 갖게 됩니다. 많은 거짓된 것들을 믿는 이들에게 줍니다. 이때 성령에게 드린 모든 기도와 약속과 믿음은 다 악령들에게 한 것입니다. 비록 즐거운 분위기가 그 집을 가득 채워 이러한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가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지라도 또한 심지어 이러한 모임의 결과로 많은 헌신과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천연적인 생명은 여전히 처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2. 성령께 순종함.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명령을 따라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무릇 그들 위에 임하는 영이라면 다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위에 임하는 영을 피동적으로 순종하는데 이때 그들의 온 존재는 다만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들 위에 임한 영이 그들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은 하나하나 쫓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그들은 자기 몸으로 돌이켜서 명령을 기다립니다. 갈수록 이러한 피동적인 상태는 심화됩니다. 그리하여 그들 위에 임한 영은 직접 그들의 입과 손 등의 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이는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결코 성령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바로 앞구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성령을 순종할 표대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믿는 이를 자기 안에 혹은 자기 주위의 영들에게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피동적임의 시작이요 또한 악령들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넘어서서 행한다면 그는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 성령께서 주가 되심.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영은 혼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온 존재를 다스립니다. 대강 볼 때 이 말씀은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 안의 영적인 의미는 아주 큰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 직감에만 영향을 주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실 때 그분은 오직 우리의 영 안에서만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이나 몸을 직접 다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의 혼이나 몸에 충만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 느끼며 의지를 통해 결정하시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뜻을 직감 안에서 나타내시고 믿는 이 자신이 그분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하게 하십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성령께 드리고 성령이 자기 속에서 생각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전혀 직접 사람을 대신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결코 사람이 피동적으로 그분께 헌신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자기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대신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이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믿는 이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직접 사람의 몸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면 반드시 친히 입을 사용해야 하고 행동하려면 반드시 친히 다리를 들어야 하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친히 손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자유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의지를 떠나서 사람의 몸에 어떤 부분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해도 성령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몸의 어떤 부분을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자기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법을 어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께서 사람을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뜻은 만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의미하는 바가 성령께서 우리 온 존재를 직접 통제하신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령들과 성령의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악령들이 우리 몸에 붙는 것은 우리를 기계같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동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령들은 완전하고도 직접적으로 우리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영 안의 것이며 몸이나 혼 안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과 의지가 다 직접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다면 악령들은 가장된 위를 진행시킬 것입니다. 믿는 이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영 안에서 계시를 얻은 후에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여 명령을 직접 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혼과 몸을 사용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귀신 들리게 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영적인 생활. 오늘날 믿는 이들은 영적인 생활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믿는 이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내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스스로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혀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자기 입술과 성대를 피동적인 데 두고 밖에 초자연적인 힘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주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생각이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다만 입을 피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 말해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결국 믿는 이 자신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녹음기로 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악령들은 믿는 이들의 피동적임을 이용하여 그의 입을 통해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자주 그들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는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자주 하늘의 소식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믿는 이는 자기가 한 말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믿는 이를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공회 앞에서 체험한 것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2. 인도.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믿는 이들은 이것이 특별히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들이 체험해야 할 것임을 모릅니다. 그때에는 악령들의 거짓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이런 인도를 받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남보다 한 단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초자연적인 인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사용하지 않고 직감을 조차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피동적으로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상고할 필요가 없고 선택하거나 결정할 필요도 없이 다만 피동적으로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만 이 소리로 자기 직감과 양심의 소리를 대체하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 믿는 이는 양심과 직감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그가 기계인 양 순종하도록 그에게 명령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악령들은 초자연적인 소리로 직감의 계시를 대치시킵니다. 이렇게 될 때 악령들은 그들 몸에 붙게 됩니다. 이때부터 믿는 이들은 자기 직감의 감동이나 양심의 소리를 돌보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것과 느끼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완고하게 초자연적인 소리를 쫓아가고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도덕 수준은 점점 타락하게 되지만 그 자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가 악령들에게 자기 양심을 대체하도록 했기 때문이며 그는 더 이상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3. 기억.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는 이들은 이 말의 의미가 성령께서 생각을 비추어 그들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임을 모르고 도리어 그들 자신의 기억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는 뜻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자기의 기억력을 피동적인 데 떨어지게 하고 다시는 자기 의지로 기억을 더듬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믿는 이는 자기의 기억력을 사용하기 위해 의지를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분과 동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악령들은 들어와서 그들에게 유리한 모든 것들을 믿는 이 앞에 두고 그것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피동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기억력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4.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믿는 이들은 자기가 사랑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도록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사랑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결국 믿는 이 스스로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과 그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기능을 말살하여 초자연적인 사랑을 그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악령들은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 그들의 감정과 미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믿는 이가 피동적이고 자기 사랑의 기능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악령들이 사랑의 대치물을 믿는 이들에게 주도록 만듭니다. 나중에 믿는 이는 자신이 목석 같다고 느끼고 모든 것에 대하여 냉담하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믿는 이들이 비록 성결하지만 아주 강팍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목숨이며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힘입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 있어야 합니다. 5. 겸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믿는이가 겸손의 의미를 오해하여 어찌하든지 자기 자신을 감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자기 존중도 사라지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의 자기 낮춤이 피동적임과 귀신 들린 것의 변형입니다. 그 결과 믿는이는 자신을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채우지 않으시고 악령들은 피동적임을 이용하여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믿는이가 이렇게 귀신 들리고 자신이 낮아질 때 그의 주인은 전부 흑암과 절망과 연약함 뿐이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이 일종의 냉담과 우울함과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 사람 자신도 극히 낙심하고 낙담하며 자주 괴로워합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물러나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행에 있어서 그는 이 나를 감추려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할 때 그의 나는 오히려 더욱 드러나고 또한 참된 영에 속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필요가 있을 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방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몸에 나타난 것은 오랜 무능함과 소망 없음과 아무것도 하지 못함과 쉽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이는 이것을 참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것은 악령들이 그에게 자신을 지나치게 보게 하여 나타난 결과인 줄 모릅니다. 진실한 겸손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안배.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의지 외에 완전히 상반된 다른 두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순종하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양자를 연결하여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첫 문구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다음 문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뒤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 마귀를 대적하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진리입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당한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안배하신 것은 다 가장 좋은 것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9부 1장에서 말한 것으로서 절반의 진리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우리에게 순종을 말한 후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 외에 또 마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때 마귀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며 특히 우리의 환경에서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해하여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 동시에 마귀를 대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대적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일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곧 의지로 반대하고 거절하며 원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그 의지를 사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안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의지로 선택하거나 생각하고 결정하거나 대적하거나 그 외의 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는 다만 잠잠히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듣기에 좋고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행위보다는 태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몸에 임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뜻이라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 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일들이 악령들에게서 나오지는 않았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인지를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종일 살피지도 않고 시험해보지도 않은 채 모든 환경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태도는 어느 때이든지 다 같은 것이고 실행은 오직 깨달은 후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뜻까지도 순종하게 됩니다. 믿는 이는 두뇌가 없는 사람같이 완전히 피동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모든 일을 만날 때 활발하고 능동적이며 의식을 가지고 그 근원을 살피고 그 성질을 시험하며 그 결과를 이해한 후에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코 맹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조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믿는 이들 중에 그들의 태도에서 순종적인 이가 적다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이가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깨어졌지만 여전히 어떤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고서 그들 위에 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묻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균형 잡힌 진리는 태도에서 순종하지만 동시에 그 근원을 밝히 한 다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헌신한 많은 믿는 이들은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피동적으로 환경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안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악령들에게 믿는 이를 이용하고 해야 하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믿는 이가 악령들의 뜻을 이행하도록 환경을 예비합니다. 혹은 폭풍우를 일으켜서 믿는 이들이 그들의 해를 받도록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믿는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로 해를 입힙니다. 믿는 이들은 이것을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죄와 싸우거나 환경을 이김으로써 이 세대의 영들을 이기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한 결과는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환경 안에서 그들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며 악령들은 환경으로 그들의 피동적인 의지를 대체합니다. 이때 그들은 악령들에게 순종했지만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약함. 믿는 이는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천연적인 생명이 쓸데없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연약함에 처하고 이로 인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음과 연약함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의 오해로 인해 결국은 악령들이 일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믿는 이들은 고난받는 것을 가장 높은 유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헌신한 후 그는 피동적으로 자기 위에 임한 모든 고난에 순종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급이 있고 유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일하게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바를 택하지 않고 악령들이 그에게 준 모든 것을 대적하지도 않고 다만 피동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인다면 악령들은 그들로 인한 고통을 그에게 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피동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악령들이 믿는 이에게 고통을 가하게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믿는 이가 고통을 당한 후 그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을 때 악령들이 장기적으로 믿는 이를 고통당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곧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 초래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환난을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순교자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가 피해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이 그가 귀신 들렸다는 한 가지 증상인 줄을 모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 임하는 이러한 고난은 전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결과도 낳지 못하고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고통당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감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성령의 증언이 없고 다만 믿느니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믿느니가 약간 살펴본다면 과거 자기에게 이러한 체험이 없었고 주님께 헌신하고 고난을 택한 후에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선택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흑암의 권세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은 거기에 속합니다. 그가 악령들에게 주의를 내어주고 또 그들의 거짓을 믿었다면 그의 일생은 고난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렇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만일 믿느니가 귀신 들리는 이 일을 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거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이 귀신 들리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듯이 근원을 알 수 없는 많은 고난들 또한 귀신 들림에서 옵니다. 귀신 들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믿느니에게 있는 죄가 제해지고 또한 고통이 제해집니다. 연약함에 대하여도 믿느니는 역시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연약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도가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도 강해지기 위해 약해져야겠다고 합니다. 그는 사도가 나는 강해지기 위해 약하게 되노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모릅니다. 그는 다만 그의 체험에서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기를 강건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를 말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약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택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건케 하시도록 강한 믿는 이에게 고의로 약함을 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연약한 믿는 이들이 자신들을 강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고의로 약함을 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악령들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약함을 택하는 것과 고통을 택하는 것은 모두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사람의 의지를 악령들 쪽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믿는 이들은 본래 건강이 아주 좋았는데 약함을 택한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가 택한 연약함은 날이 갈수록 그의 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반면 그가 바라던 강건함은 찾아볼 수 없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함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악령들에게 그를 공격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전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하거나 자기의 약함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결국 장기적인 연약함에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다룬 것들 중 많은 부분은 극단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안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의지가 피동적이거나 악령들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귀신의 일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비록 전일하게 무엇을 택하지 않았지만 부지불식간에 항상 피동적인 데 떨어지고 악령들에게 지위를 내어주어 결국 위험한 지경에 떨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체험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많은 체험과 무의미한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악령들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진리의 해석이 본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아를 거절하고 순종하는 것과 기다림과 하나님의 안배하심과 고통당함 등등에서 진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단지 믿느니가 영적 생활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악령들은 믿느니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그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가르침에서 그 안의 원칙이 성령에 일치하여 일한 것인지 아니면 악령들에 일치하여 일한 것인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속게 됩니다. 어떤 진리이든 약간 확대하여 해석하면 위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일하는 원칙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은 믿는 이가 자기의 의지를 통해 온 존재의 모든 본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 악령들은 믿는 이에게 의지의 피동적임을 요구하고 그들의 일하는 편의를 위해 온 존재의 모든 본능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전자의 경우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 충만하고 사람의 영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주시며 온 존재를 해방하고 넓혀주고 새롭게 하며 힘을 주고 사람을 자유케 하여 종노릇하지 않게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악령들이 사람의 피동적인 기관을 점유합니다. 만일 사람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악령들은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상실케 하여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게 하고 그들에 의해 감금되고 억압당하고 포로가 되며 압박을 받고 포위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혼과 몸을 정복하여 사람을 결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자는 믿는 이가 직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생각으로 상고하고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지로서 온 존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합니다. 후자는 믿는 이가 외부 능력의 재촉을 당하고 그 능력을 곧 하나님의 뜻의 대표로 여기게 하고 스스로 상고할 수 없고 결단할 필요도 없이 다만 기계같이 그 능력이 밀어내는 일을 하도록 할 뿐입니다. 오늘날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피동적이게 만들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의 활동을 멈춤으로 귀신 들리게 하며 고통을 초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동적인 정도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령들이 일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그 정도가 높으면 악령들에게 그의 몸에서 많은 초자연적인 기이한 일들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악령들에게 지위를 내어준 술사들에게 그들이 나타났던 것과 같고 전자의 경우에서 유일하게 다른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외형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이상을 보는 것과 음성을 듣는 것 등의 많은 믿는 이들의 초자연적인 체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법칙을 따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이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태와 행동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러한 상태와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을 정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법칙을 범한 것이든 무심코 범한 것이든 그는 그에 마땅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든 술사이든 당신이 피동적이 되기만 하면 악령들은 당신 위에 붙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생각과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역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곧 일하실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법칙입니다.